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초원에는 영양의 일종인 누우떼가 살고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새롭게 돋아나는 풀을 찾아서 16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수만 마리의 누우떼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축을 뒤흔 듯한 굉음을 내며 달리는 그러한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누우떼의 이동 경로를 관찰했던 한 동물학자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우떼들이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느라고 약하고 힘없는 누우들이 많이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우떼를 앞장서서 이끄는 우두머리 누우가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느라고 많은 누우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어두운 길로 이끌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아하시야 왕에게 닥친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하시야 왕에게 세 가지의 불행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아합 왕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은 아주 희한한 일들이 겹겹이 겹쳐져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왕복을 벗겨가지고 부하에게 입히고 자신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아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아합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잔꾀를 부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압은 무려 100년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의하면 모압은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압이 아하시야 왕에게 배반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정치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락 난간은 왕실의 깊은 안채와도 같은 곳입니다. 왕이 기거하며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하시야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한자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겹치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본능적으로 기도하며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의하면 아하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시아에게 이와 같은 일련의 고통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왕의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아시아 왕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러한 고통으로 이끄셔서 그를 코나로 몰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아 묻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신하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하나님의 확성기로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고통의 메시지를 들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는 영적인 지각이 마비되어서 영적인 귀머거리요 또 소경으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각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영성가 피에르 드 코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오감은 인간의 일밖에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느낀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 살아계시면서 가장 짧은 순간,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과 사역을 담아 놓는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정체를 알리시고 금방 사라지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인간 고통과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아시아가 지금 신하들을 통하여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바알세부분 어떤 신입니까? 이 우상은 파리의 신, 파리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신입니다. 에그론은 바다에 가깝고 덥고 습기가 높아서 파리들이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인하여서 에그론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또 전염병을 많이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바알세부비 파리들을 다스리고 또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파리들의 신, 바알세붑 신전에 신하들을 은밀하게 보내서 기도하고 제사하게 함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지금 기껏해야 파리들의 두목로로 하고 있는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시아 왕의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 신하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어찌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밀한 일들도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비밀한 일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라는 무서운 저주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끝까지 완고하게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냐 저주의 메시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아가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저주의 메시지가 오히려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심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시아에게 전하라는 저주와 죽음의 메시지에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숨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 자살운전, 졸음운전은 당신의 마지막 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졸면은 죽는다 이겁니다. 또 언젠가 TV 광고를 보니까 TV 금년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후두암 한 갑 주세요, 폐암 두 갑 주세요, 뇌졸중 세 갑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경고하여서 위험을 피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또는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시아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군대장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보냅니다. 그의 특수부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할 때에 그 저주한 당사자를 죽이면은 저주가 풀린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엘리야를 죽이면 그가 행한 저주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본 50부장은 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야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조롱하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너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50부장의 이 말은 네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냐?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잔말 말고 내려와,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시아도 또 아시아가 파견한 50부장도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모욕한 그 아시아의 군대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 무서운 소식을 전해들은 아시아는 마땅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다시금 포기하지 아니하고 50부장과 그의 군대 50명을 엘리야에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보냄을 받은 군사들이 무서운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릴 것이다. 잔말 말고 내려와. 그 결과로 이들 군사들 역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화를 당하고 맙니다. 아시아는 또다시 50부장과 그의 군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땅히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 왕처럼 아시아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했습니다. 아시아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끝까지 군대를 계속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는 엘리야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는 잠언 27장 22절에서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하게 하나님과 계속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아시아가 보낸 세 번째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부장은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엘리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진작에 아시아 왕도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마땅합니다. 아시아 왕은 지금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 부상으로 죽고 맙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야만 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기의 때에 자신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결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서는 전심으로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왕의 침략의 손길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강팍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웠던 아시아 왕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히스기야 왕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노라면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 관리는 다름이 아니라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50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와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 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를 이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의 시대가 아닌 내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장 마지막 절인 1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시야의 짧은 생애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물음표가 숨어있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또는 경고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아하시야처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여 떨며 아하시야처럼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와 같은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짧고도 비극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사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성도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모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경성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미루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마땅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헌신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시야 왕은 계속되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미루고 미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본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오늘 아시아 왕의 짧고도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시아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경성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다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각성하여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